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또 나에게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을 올라가 보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고 정상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 등산했던 사람들이 달아왔던 울긋불긋한 표지들이 나뭇가지에 달려있어서 그것들을 쭉 따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가다가 웬걸 갑자기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지 길을 잘못 들었나 다시 되돌아가서 그 표지들을 찾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산이 아닐 경우에는 그 등산객들이 달아놓았던 표지들이 없는 산을 살 때 이게 정말 길인가 아닌가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길을 찾아 또다시 제대로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꼬마들 몇 명과 더불어 방산 뒷산을 탔습니다. 원래 공중사진을 보면 우리 지수민의 위치에 있는 우리 교회 뒷산인 이 방산이 꽤 제법 크고 여러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을 기준으로 가만히 보면 위에서 보면 산줄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 뒤쪽에서 있는 산이 쫙 하만 군북 쪽에서도 괴방산줄기로 연결되다가 이 방산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맥을 이어갑니다. 낭낭 정맥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이 한 가지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두세 가지로 갈라졌다가 또 여러 가지 산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산맥을 기준으로 우리 동쪽에 우리 청월리가 있고 이 방산 줄기 군집을 왕창 넘어가면 면 소재지가 있는 승산리와 청담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더불어 계획을 했던 코스는 집 뒤로 교회 뒤로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자주 올라가는 그 산행을 쫓아 쭉 길을 딱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산 정상으로 치고 길 없는 곳을 치고 올라가서 정상을 딱 하나 등정을 잡아서 쭉 맥을 따라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을 완전히 넘어가서 청담림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 예정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리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지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제가 익숙한 길도 있고 중간에 한 반 정도는 한 시간 정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것만 알고 간 거죠. 그러다가 한 시간 정도를 쭉 헤매다 보니까 이정표가 나타나서 이래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꺾어졌는데 웬걸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마에사라고 하는 절을 갔습니다. 절을 한참 가다 보니까 절이 나타나가지고 절 속에서 또 이렇게 한참 더 걸어가다가 절 뒤편에 있는 신라시대의 보물 159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부를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또 정상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 가까이를 한참 헤매다 보니까 방산 정상에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었지요. 이제는 원래 머릿속에 그렸던 대로 청담리 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청담리 쪽의 원래 방향은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아마 제 머릿속에는 한 7번 정도는 올라가 봤습니다. 면을 지나가지고 청담리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방산 정상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한 길인데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내려오면 정상에서 마당바위라고 하는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그쯤 이르니까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부분이니까 바람이 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르고 눈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눈이 완전히 수직으로 수평으로 90도로 꺾어서 180도로 눈발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신나하고 저도 신나했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신나할 게 아니다. 갑자기 눈 내리면 이게 비로 돌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얘들 안 되겠다. 원래 그쯤에서 싸가지고 또 과자를 먹기로 했습니다. 양파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간식을 먹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눈발이 날리니까 동사할 수도 있고 애들 옷 복장도 뭐 이렇게 약간 뭐 전문 등산 아웃도어 이런 거 입은 게 아닌데 걱정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얘들아. 이거 과자는 집에 가서 먹기라고 전화를 다 가면 큰일 나니까 서둘러 가자. 예. 그러고 이제 선두를 세우고 막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청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난방 휴게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방어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남강 휴게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청담리 쪽으로 관음사 쪽으로 관음사란 절 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원래 관원사 쪽으로 끝까지 가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남강휴게소가 보이고 고속도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도 그 길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언제부터 틀어졌을까? 아, 분명히 제가 맨 뒤에서 아이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켜켜 왔는데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도 그날 처음 가보지 않았던 등산로를 따라 남강휴게소 쪽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굴다리 세계를 지나 청담마을회관으로 오니까 딱 5시간 5분 걸렸어요. 이리 오나 저리 오나 예정했던 시간은 걸린 거죠. 인생이 이 등산처럼 때로 헤매기도 합니다. 이정표를 잘 보고 가고 목표를 제대로 정했다고 해도 때때로 어느 순간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다 보면 갈림길 하나를 딱 놓쳐버리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꺾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인생이 진행된다면 어찌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를 다 뻔히 안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베일이 쌓여져 있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인생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이정표들을 그리면서 중간중간 확인하며 지나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들 어떻게 걸어왔고 그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이 방향이 맞는지 따져보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 20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인생의 목표 그리고 이정표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아 등산이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집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한번 살다가 잘못 들어서 버리면 지울 수가 없고 한 번 딱 주어져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못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낭패를 당한다는 곧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이 배는 우리 음식을 먹고 나면 부른 배를 말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민족들마다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마음을 대개 가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쪽 지역의 사람들은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마음,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설정해 두었던 자기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자기의 계획,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순간순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떨 때 아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영원히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플 때입니다. 한 번씩 몸이 아플 때 이번에도 아이들과 함께 한 5시간 이상을 산을 헤매다 오니까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파스 바르고 주무르고 무릎 보델 차고 어제까지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낫는데 아 나도 계속 얼굴과 비례해서 몸이 건강한 게 아니구나. 얼굴은 애띠 보인다고 말들을 막 하지만 몸은 다 축나고 있구나. 그래 그런가 비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한 번씩 몸이 아프거나 아 참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몸살을 긁을 때 이럴 때 아 나도 연약해서 점점 기력이 세해지고 기운이 빠져가는 인간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이 오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가정이 어렵고, 때로 왜 인간관계가 꼬이고 힘든 일이 오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얘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해서 살게 하는 영원한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란다. 너도 이 땅의 삶을 벗어나 영원히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올 때가 있거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순간순간 점검해봐야 돼요. 그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돌아와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제대로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그 목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예배와 주일과 이 교회 생활과 또 개개인의 삶들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생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름을 쫓아 거룩한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삶이다 라고 확인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내용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이 더욱 왕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더 커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언제나 그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핍절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지만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는 다시는 핍절함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히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오병이의 사건과 이 기적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함께 교훈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정확한 인생의 이정표를 확인하며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그럽니다. 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네 개나 있나? 하나만 적어놓으면 성경 읽기도 편하고 야, 얘 성경 읽기 이러면 참 편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네 가지나 있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설교도 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절한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무리를 긋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사역들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가르쳤으며 실제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에 기억했던 것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것이 아,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고 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여자와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자들과 아이들을 사랑했던 장면들을 문집에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의 연구 결과나 때로는 왜 예수님의 어떤 면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강조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록 목적, 또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저 사람들이 아이들인지 어른들인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지, 그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적절하게 그 내용들을 빼고 넣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네 가지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고, 이 네 가지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볼 때 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보였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야 다 네 가지 복음서를 동시에 읽고 연구를 해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면도 있고 똑같은 면도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가르쳤고 행했던 그 기적을 이런 각도에서 설명하고 또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런 다양성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복음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가 또 역사 공부를 많이 했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따라다녔던 선교사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또 열심히 수집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누가는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제자들의 이런 왕성한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많이 퍼져갔다라고 하는 내용 뒤에,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던 그 내용을 지난주에 딱 다루고 나서 오늘 본문을 탁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보고 마가를 보면 오병이의 바로 다음에 오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누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일부러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일부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 오늘 18, 19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만 잘 읽어보면 그가 두 가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다섯 조그마한 아이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통 그걸 열어보니까 빵이 다섯 개가 있어요. 아이가 먹을 만한 빵 다섯 개. 그리고 뭐 생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개, 두 마리. 이걸 써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니까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 최소한 만 명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가 남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데?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 첫 번째 누굴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쭉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읽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빵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가 빵빵하게 먹었던 그 사람들이 포함될 사람이겠지.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빵을 먹었건 안 먹었건 관계없이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설교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 마을 다른 마을 다니면서 또 전도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딱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을 들었거나 경험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특별한 빵과 고기를 먹었고 배가 불렀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과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거나 아니면 엘리야라고 하거나 아니면 옛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본문과 관련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라고 하는 단어를 또 싹 빼놨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먼저 탁 집어넣고 대신 장소를 빼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장소가 없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태와 마가는 장소를 기록해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왜 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를 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실제로 갔던 겁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그런 일을 행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걸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거고, 누가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기도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내용을 뺄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둘 다 맞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두 개 다 합치면 참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를 빼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에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생각해보시고 언제 기도했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이 적혀있는 내용들과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을 쭉 종합 정리하면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예수님은 내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능력을 더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고 걸어가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탄식하며 엎드렸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오 하나님 때가 이르렀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정리해 보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내용을 쭉 종합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기도를 했겠지요. 뻔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발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은 기도할 때처럼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제대로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역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누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것을 질문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병이어 사건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6장 가지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만한, 이 땅의 인생을 넘어서 영원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베풀었던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 딱 이후에, 기도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또 물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진지함이나 깊은 관심과는 달리,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다고 돌아오니까 소문이 났지요. 소문이 났을 때 지난주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세례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아니면 승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거나.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또 물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또 대답해요?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승자 중에 하나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앞뒤 사이로 두고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민중들은 그런 기적을 들었어도, 그 기적에 참여했었어도, 오병이어 기적을 사이에 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영원까지 우리를 풍성히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피상적으로 자기의 삶의 한계에 갇혀서 제대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20절에 보면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다.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누가복음을 지난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29번째 설교를 1장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첫 고백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고백이에요. 공식적으로. 귀신들 중에서는 고백한 귀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군대 귀신, 김나정, 그 뭐 갈릴리에 돼지 몸속에 들어갔다가 돼지 2천마리 빠져 죽었던 그 군대 귀신. 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뭐 이런저런 능력을 행해서 놀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처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사실 정직하게 제대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베드로, 네 똑똑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네 그것도 아나.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마을 회관 가지고 마이크 잡고 외쳐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어있어. 이상. 다시 알려드릴까요? 뭐 요래 되는 거예요. 트럭 하나 사가지고 앰프 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영원한 삶을 구속하러 오신 그리스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왔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트럭 사가지고 전부 다 개조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을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것도 그냥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엄히 명하셔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나? 절대로 말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면서 강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역시 이것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사람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꺼낸 고백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민중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여전히 평가가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여전히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짓밟히고 있고 수백 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막 강대국들에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다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 뜨거리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 앞에까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될 때까지 그 중간에 이 중간을 중간기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400년 동안 엄청난 전쟁들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강대국들을 전부 다 지옥불에 집어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에서 죽어서 그분을 믿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천국 간다.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오해가 너무 심각하게 단박에 변화될 수 없는 오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는 둥,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둥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막 죽이려고 안달을 부리고 있는 이런 관점 속에서 3일 만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감동시켜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강하게 지금부터 미리 부탁하지 말고 너희들만 기억하고 있거라 라고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문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더 계속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스스로 강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외웁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작거나 거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요한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영생, 영생을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과 47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요한복음 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구원을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땅의 인생을 넘어 이 땅의 인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까지 영원까지 죽음의 경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되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결국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건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해버린다면 반박에는 이 땅을 사는 7, 80년 동안에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국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그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그렇게 어줍지 않게 여기면서 살 때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정표로 삼아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26,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할 때 자기를 부정한다, 십자가를 매일 치라, 이 십자가를 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죽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하나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영원한 하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중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2월 25일부터 4월 둘째 주일까지 40일 동안을 교회는 교회사 역사 속에서 보면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앞에 40일 동안을 자기 몸과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지켜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실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자기 몸과 마음을 돌이키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특별한 절기들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루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냐? 성령까지도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한 가지 딱 남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동정의 몸을 태어난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래서 제 성천 이후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인가 라고 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욕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잘난 맛에 내 삶의 안정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보다 비교도 안 되는 영광과 풍성함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곧 이어질 변화산의 경험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어졌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늘 나라가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감각하고 그 하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약속처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동시에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배,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갑자기 엉뚱한 길로 우리를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정표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점검하면서 나아가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계속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부르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을 한자로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닿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떠나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는 것도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과 이웃과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욕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건강히 펼쳐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7절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혹시 우리가 의식이 있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부름에 임박하게 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남기고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귀한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그들의 삶을 또 돌아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겼던 마지막 가장 많이 남겼던 말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고맙습니다. 바울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말을 딱 하고 갔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한마디 그 유언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며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압박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이 땅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평안이 또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흥금하면서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